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21 세제 개편안을 찬성 224대 반대 201표로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이날 새벽 진행한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미국인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중산층에 대한 막대한 감세라며 이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한 성탄절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서명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에 매기는 세율인 법인세율을 영구적으로 감축하고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지방세 공제액의 한도를 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북핵 위협과 관련해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19일 오타와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국가가 연대하는 목적의 다자회담을 내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회담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캠페인을 진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 역량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담에 참석하는 16개 국가는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 군을 파견하며 한국을 지지한 나라들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인도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얀마가 유엔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상황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이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 보고관이 미얀마 현장 시찰 또한 임기 내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당초 오는 1월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권 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라카인주를 비롯해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후 미얀마 정부와 군부의 탄압을 피해 로힝야족 65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의 탄압은 인종 청소의 교과서적인 예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는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미국은 어떤 표를 던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이 줄 것을 요구받는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 대사관을 어디에 둘지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도운 이들이 우리를 겨냥하길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번 유엔 비상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나라에 대해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아랍 국가들의 요청으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리아드 만수르 유엔 팔레스타인 측 대사는 앞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21일 조기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최근 카탈루니아 지방의 분리독립운동을 진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선 스페인 정부가 이번 특별선거를 제시했습니다.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독립 찬성파와 스페인 잔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카탈루니아 지방정부는 지난 10월 초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니아 지방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12월 21일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터키 검찰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터키 출신의 미국 프로농구 선수에게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유레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을 때 쓰는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방법을 깨닫고는 내뱉은 말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목욕할 때 창의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씻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촉각이 예민해지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씻는 도중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몸이 젖은 채로 메모지를 찾는 일은 번거롭죠. 그래서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호텔 업체는 자사 호텔 객실의 욕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씻는 도중 메모지를 찾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갖췄다고 밝혔는데요. 목욕 중에 떠오른 생각을 김이 서린 욕실 문에 손가락으로 그리면 욕실 문이 컴퓨터처럼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전자 우편함으로 전송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목욕탕을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유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끼 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레이 피터슨의 노래입니다. Tell Laura I Love Her, 로라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to give her everything. Flowers, presents, and most of all, a wedding ring. He saw a sign for a stock car race. $1,000 prize it read. He couldn't get Laura on the phone. So to her mother, Tommy said, Tell Laura I love her. Something to do
drove his car to the racing ground. He was the youngest driver there, and the crowd roared as they started the race. Round the track they drove at a deadly pace. No one knows what happened that day, how his car overturned in flames. But as they pull him from the twisted wreck, with his dying breath, they heard him say,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not to cry. My love for her will never die." And in the chapel where Laura prayed for her Tommy who passed away, it was just for Laura he lived and died. Alone in the chapel she could hear him cry,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not to cry. My love for her will never di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유럽연합이 지나치게 싼 값에 물건이나 용역을 내다 파는 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반덤핑 규정을 20일 발효시켰는데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감 중인 언론인인 52명에 이르러서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고요. 또 일본에서 20년 만에 소년범을 사형 집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새 반덤핑 규정을 발효시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수출품이 너무 싸서 이 수입한 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를 덤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유럽연합 EU가 이런 덤핑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20일자로 발효시켰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철강 분야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비롯한 규제가 집중됐는데요. 철강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EU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라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독일 DPA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물건과 용역의 덤핑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지난해 말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통상 무대에 등장했는데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국영기업이 대부분인 중국의 이 사회주의 경제 특성상 다른 시장경제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년 동안은 비시장 경제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위해 대체국 가격 적용제를 시행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이 15년 시한이 다 됐던 거죠.
예, 이 비시장 경제 지위의 시한이 다 됐으면 자동으로 다른 시장 경제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중국 정부의 주장인데요. EU와 미국이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를 주는 걸 거부해서 아직 다른 나라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WTO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에서 중국이 시장 경제에 자리 잡을 기회였던 15년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제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중국 상품의 덤핑을 판단할 특별한 규정을 만든다는 건데 어떤 기준입니까?
네, 중국에 대해 15년 동안 시행한 대체국 가격 적용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체국 가격 적용제는요, 대체국,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가 정상적이라고 운영 중이라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받는 제3국의 물건값과 비교해서 만약에 싸면 이 덤핑으로 판정하는 건데요. 이유가 새로 만든 규정은 중국과 엇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정가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비교할 나라들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나라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긴 했지만 이전 규정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알려졌습니까?
네,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성명을 통해서 EU의 이번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 WTO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네,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반덤핑 규제를 만든 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통상을 추구하는 WTO 제반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측의 이 같은 인식은 자국이 시장 경제 국가 지위를 얻었다는 그런 전제에 따른 것이어서요. EU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달 초 비시장 경제 지위라는 개념이 WTO 규정에 존재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서구 열강이 패권을 다투던 냉전 시대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EU가 추가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EU는 조만간 덤핑 판매를 비롯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일삼는 나라와 해당 산업 분야를 조사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도 사실상 이 중국이 주 대상인 것으로 유럽 현지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EU 회원국 내 철강과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이 꾸준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수감 중인 언론인이 52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당국이 올 한해 52명에 달하는 언론인을 잡아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정부 비판 등을 이유로 구금 중인 언론 종사자는 총 326명인데요.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중국과 터키, 시리아, 이란, 베트남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예, 얼마 전 중국에서 한국 기자들이 공격받은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이 중국 방문을 수행하던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요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 보고서가 더 관심을 끄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중국의 언론 자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 수감 중에 간암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한 인권운동가 유사오보와 역시 수감 중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달 뇌종양으로 사망한 반체제 블로거 양퉁연의 예를 들었습니다. 언론인들을 포함해 중국 당국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잡아 가둔 뒤에 구금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건강 악화로 결국에는 사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언론 자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17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최하위권인데요. 이 조사에서 꼴찌는 북한이었습니다. 미국은 43위, 한국은 63위를 기록했고요. 1위부터 5위까지 상위권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취재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언론인들도 많다고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 한해 전 세계 취재 현장에서 사망한 언론인이 최소한 6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가장 많이 숨진 나라는 시리아와 멕시코인데요. 시리아에서 12명, 멕시코에서 11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고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여러 언론인이 숨졌습니다.
네, 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들인데 멕시코는 전쟁이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마약 조직 또는 정치폭력 집단의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부패나 조직 범죄를 다루는 멕시코 언론인들이 위협을 받거나 살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요. 멕시코는 전쟁 중인 것을 제외하고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중이 아니면서 언론인 사망이 많은 나라는 또 어떤 곳인가요?
네, 필리핀에서도 언론인 사망이 여러 건 파악됐습니다. 올 한 해 언론인 5명이 총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4명이 사망했는데요. 4천여 명에 이르는 마약 혐의 의심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매체들의 심한 욕설을 한 뒤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암살을 면제받지 않는다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에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도가 있어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형이 점차 없어지는 와중인데요. 20일 일본 법무성이 살인범 2명의 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형 집행은 전날인 19일에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사형 집행입니다. 지난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부 출범 후 21명째였는데요. 변호사 단체와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번 일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5년 동안 20명 넘게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번 일이 유독 논란인 이유는 뭡니까?
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두 사람 중 한 명이 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3년 지바현 이치카와시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세키 데루히코라는 사형수였는데요. 범행 당시 나이가 19살로 일본 형법에서 성인과 달리 취급하는 소년범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일본 교정 당국이 소년범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1997년 이래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논란의 내용은 뭔가요?
네, 일본 변호사협회는 형 집행 당일 성명을 통해서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년범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사형시키는 게 사법 본연의 자세로 공정한가라면서 이 법무성을 비판했습니다. 소년범은 사회적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또 앞으로 교정 가능성도 있는데 생명을 빼앗는 극형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청소년의 흉악 범죄 처벌은 성인과는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건데요. 인터넷에서도 이런 의견을 지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럼 소년범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습니까?
네, 흉악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범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포럼은 반박 성명을 통해서 이 사형 집행을 회피하면 피해자의 슬픔과 원통함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사형 수도를 비롯한 흉악범들이 재심 청구 등을 남용하면서 생명을 이어간다면 피해자 유족은 견디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법무상의 이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가 소년범 기준 연령을 내리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웃나라 한국에서도 최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한국에도 이 19세 미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에 제한을 두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초 인천에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범인 중 한 명이 16살이어서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법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이 최소한 일부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진행됐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단일 세제 개편 법안이 오늘 연방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 결과가 단 한 표 차로 갈렸습니다. 이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인 콜롬비아 씨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데 쓰이는 범프스탁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제 개편 법안 통과가 마무리됐군요.
그렇습니다. 21일 새벽 연방 상원이 단일 세제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오후 연방 하원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됐고요. 하원에서는 찬성 224대 반대 201이었습니다.
예, 상원의 표결 결과가 51대 48이라고 했는데 상원이 모두 100석이니까요. 한 표가 모자라는데 누가 기권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암 투병 중인 공화당 소속의 존 맥케인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 표결에 참여한 나머지 공화당 의원 5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과 무소속 48명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예, 지난주만 해도 상원에서 사실 이 세제 개편안 통과를 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결국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군요.
네, 특히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부양자녀 세액공제 증액 문제로 세제 개편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서 공화당 지도부를 초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루비오 의원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면서 루비오 의원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19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그대로 상원이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이 법안 가운데 세 개 항목이 상원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조항들을 삭제 하고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수정된 셈이네요.
네.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연방 하원이 상원에서 수정해서 넘긴 법안을 22일에 표결 처리한 겁니다.
네. 자,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니까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서명뿐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성탄절 휴가 위해 이 동남부 플로리다주로 떠나는데요. 떠나기 전에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했던 정책들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이런 비판들도 나왔었는데 드디어 실적이 하나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제도의 대체나 국경 강화, 세제 개편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의 추진이 사실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이 세제 개편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죠.
네,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처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이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협해한 공화당으로서는 세제 개편안 처리로 좀 한숨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수요일 상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된 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법안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product will do two extremely important things for the country.
네, 맥코넬 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화당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면서 공화당 지도부를 칭찬했습니다.
예,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부정적인 반응 일색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표결 전 본의의 발언에서 이날이 노동계층에게 불행한 날이지만 공화당에게 돈을 대는 다국적 기업들과 부자들에게는 좋은 날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세제 개혁안이 아니라 세금 강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도 공화당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때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이 한 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뉴포트 뉴스 선거구에서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를 재검표한 결과 한 표 차로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이런 일은 버지니아주 하원 4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 표 차로 이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다는 거군요.
네, 처음부터 표차가 얼마 안 나긴 했습니다. 원래는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옌시 현 의원이 10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었는데요. 검표가 계속되면서 점점 표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셸리 사이먼즈 후보가 한 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이번이 재검표인데요. 결과가 확정된 겁니까?
네, 아직 법원 인증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요. 만약 20일 인증을 통해 확정되면 버지니아주 의회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17년 동안 공화당이 장악해왔는데 이번 한 표로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비율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갈리게 됐습니다. 이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네. 이 버지니아주는 지지 정당이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랄프 노덤 현 부지사가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정부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주 하원은 그동안 66대 34로 공화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선거날 밤에 15석을 빼앗은 데 이어서 이번에 재검표를 통해 한 석을 추가한 겁니다. 반면 주 상원은 21대 19로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 표 차이로 의석을 내준 공화당 어떤 반응입니까?
대체로 결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2일 성명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주 하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체계를 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선거가 끝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서 이제 재검표가 끝났는데요. 버지니아 주의 다른 선거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주 하원 선거구 두 곳의 재검표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표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일명 범프스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프스탁을 금지하는 도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주도인 콜럼비아시입니다. 콜럼비아시 의회는 19일 총기에 개조 장치를 다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해당 조례는 범프스탁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데요. 총기와 분리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예, 이 범프스탁 올해 10월에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건 이후로 유명해진 장치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1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콘서트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5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범인이 반자동 소총을 이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인 범프스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네, 사고 당시 현장 소리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범프스탁을 장착하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의 총알이 발사되는 반자동 총기가 1분당 수백 발의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범프스탁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치란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 그 당시 총격 사건 이후에 이 범프스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고요. 주와 도시 차원에서도 자동 연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도 이달 초에 범프스탁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엔 매사추세츠 주주가 주정부 최초로 범프스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예,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있었고 시 차원에서 네. 이제 콜롬비아 시가 이번에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스티브 벤자민 콜롬비아 시장은 앞서 시의원들을 만나서 콜롬비아 시의 조처가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른 도시들을 위해 하나의 틀을 제공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벤자민 시장은 올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시나 텍사스 시의 총격 사건 때 그리고 5년 전 20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이 했던 말이 좋은 사람의 손에 있는 총은 대형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총을 가질 사람들이 정말 좋은 총기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콜롬비아 시에서는 이제 범프스탁만 장착이 금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 연사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부착 장치들도 금지되고요.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건 앞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총기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건 허락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주나 이 도시에서는 여전히 범프스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경우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자동화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연사 기능을 부여하는 범프스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부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는 공격용 화기가 금지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범프스탁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제임스 블런트의 Into the Dark, 어둠 속으로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ve is madness that's quick to burn And lying in the embers is where we are And if my promise is unreturned Before the day is over I will depart If I could choose I'd have you stay But I gave my heart to you And it's yours to break Before my fears tear us apart Won't you follow me into the dark? Love is blindness I cannot see Underneath our roots are tangled and buried deep When the leaves have fallen from the trees Do we grow together entirely? If I could choose, I'd have you stay. But I gave my heart to you, and it's yours to break. Before my fears tear us apart, won't you follow me into the dark?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진주,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네, 세상에는 예쁜 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고 많은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인의 징표로 많이들 찾는 이 반지로는 최고로 쳐주는 보석이죠. 그런데요, 미국에는 누구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남부에 있는 아칸소 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자연의 주 아칸소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아칸소 하면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칸소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인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칸소주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입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 중에 아칸소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고 해요. 아칸소는 영어로 ARKANSAS라고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알칸사스라고 읽는 사람도 덜어 나옵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 덕분에 언론에 아칸소주도 자주 노출돼서 이제 웬만한 미국 성인치고 아칸사스라고 읽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조실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공보관은 말합니다.
Probably have to say Bill Clinton. There are a lot of
아칸소가 배출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가장 잘 알려지고 논쟁할 필요 없이 모두가 동의할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꼽힐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람들이 아칸소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칸소주는 미국 동남부에 있는데요. 주 면적은 13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50개 주 중에서는 주 면적 순위 29위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주고요. 2017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아칸소라는 주의 이름은 인디언 원주민 말에서 유래하는데요. 아칸소 발음을 어떻게 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아칸소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1881년에 주의회가 아칸소로 발음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된 거라고 합니다. 아칸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제리 우드워드 씨는 먼저 아칸소 주자랑을 해보라는 기자 말에 이런 대답을 하네요.
Well, Arkansas is a wonderful state. It's an outdoor.
아칸소는 아주 멋진 주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아름다운 강과 냇물이 있어서 낚시하기 좋아요. 특히 전국에서 송어 낚시로 가장 좋은 곳의 하나가 아칸소인데요. 그만큼 물이 맑다는 겁니다. 댐도 많고 호수, 연못도 많죠. 산도 좋고요. 이런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칸소주 별명이 Natural State, 자연의 주인데요.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은가 봅니다. 아칸소주의 주도는 리틀 럭이고요. 한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도 바로 이 아칸소 리틀 럭 출신입니다. 남부주인 아칸소는 주 산업이 농업입니다. 특히 아칸소주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And then on the eastern side of the state and on the southern side of the state is agriculture.
아칸소 동부와 남부 지역은 주로 면화와 쌀 농사를 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래도 목화는 아칸소주의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목화에서 씨를 빼내는 조면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조면기도 우리 아칸소주에 있습니다. 아칸소는 미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중 하나고요. 닭도 많이 키우죠. 미국에서 가장 큰 닭고기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 본사도 아칸소에 있습니다.
아칸소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지역에서는 드물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곳입니다. 조실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공보관 도움 말 들어보시죠.
Diamond mine in the city of Murfreesboro, Arkansas. We're
아칸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찾은 사람이 갖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머프리츠버러 시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라는 광산이 있는데요. 1900년대 초 존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광산이라고는 하지만 산이 아니라 넓은 들판 같은 곳입니다. 오랫동안 개인 소유 관광지였는데요. 1972년 아칸소주 정부가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24년 바로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에서 발견된 거라고 해요. 세공하기 전의 크기가 무려 40캐럿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공을 거친 다이아몬드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2017년 한 해만도 1월부터 5월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가 180개가 넘고요. 그중에 1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도 5개나 된다고 하니까 요즘도 혹시 모를 기대감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평균 6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3월에도 한 10대 소년이 7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칸소주에는 세계적인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 본사가 있습니다. 월마트는 현재 전 세계에 6,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유통체인 전문점인데요. 자연을 내세우고 있는 아칸소주와 월마트사, 어쩐지 살짝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월마트 창업주였던 샘 월튼 씨가 처음 상점을 낸 곳이 바로 이 아칸소주였다고 합니다. 제리 우드워드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칸소의 제일 서쪽 끝에 벤턴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칸소에서 상권이 가장 발달한 곳인데 벤턴빌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요. 월마트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 씨가 1960년대 다른 어느 곳보다 싼 값에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생각에 이곳 아칸소에 매장을 처음 열었습니다. 남들은 다 도시에서 가게를 열 때 월튼 씨는 시골 구석에다 문을 연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상점이 필요했죠. 월튼 씨는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했고요. 상점을 찾은 고객들 형편을 다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항상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소탈하고 금수했던 월튼 씨를 자주 봤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이 많습니다. 강도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 1972년에 국립하천으로 지정된 강이 바로 아칸소에 있는 버펄로 강입니다. 200km가 넘는 긴 강인데요. 미국 본토 48개의 주 중에서는 댐이 없는 몇 안 되는 강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제리 우드워드 씨 설명입니다.
There's a lot of national, there's national parks. There's also national rivers. So the Buffalo River was
국립공원도 많고 국립하천도 많은데 아칸소주의 버펄로강이 미국 최초의 국립강으로 지정됐죠. 저도 여러 번 버펄로강에서 카누를 타곤 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버펄로강은 낚시하기도 정말 좋고요. 물론 다른 곳도 낚시하기 좋은 곳이 많겠지만 버펄로강의 석회암이나 사암이 만들어내는 자연 조건과 지류 때문에 브라운 송어나 무지개 송어처럼 흔치 않은 물고기들이 참 잘 잡힙니다. 브라운 송어는 보통 20kg이 넘는데요. 저도 제법 큰 송어들을 많이 잡곤 했죠. 정말 즐거운 기억들입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자연의 주 아칸소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만세 인생이여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제 대부분 괴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동부 고타 등지에서는 여전히 악몽과 같은 폭력과 황폐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40만 명이 고립된 채 원조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얀 잉글랜드 시리아 선임 고문은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 후송이 가로막히면서 어린이들이 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 등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모든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는 동부 고타 지역의 고립 상황은 물론 병원과 시장,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탄 공격에 책임이 있습니다. 헤더 노우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가 고의적 전술로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굶어 죽게 하고 인도주의와 의료 지원을 차단하며 의료시설을 폭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우트 대변인은 시리아 어린이와 가족들의 삶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며 국제사회는 이 같은 끔찍한 행위를 규탄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를 향해 동부 고타 지역을 안전지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고 시리아 민간인에 대한 모든 추가 공격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노우트 대변인은 이 같은 잔혹 행위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유엔 주도 제네바 협상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제한 없는 인도주의 접근과 인도주의 접근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1655가 긴급하게 갱신돼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노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